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다 숨진 이민자가 2,977명에 달한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22일까지는 지중해에서 숨진 이민자가 1,906명이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어제도 이민자 800여 명이 유럽에 도착하는 등 올 들어 유럽에 유입된 이민자들과 난민은 24만 2,179명으로 추산됩니다. 국제이주기구는 특히 최근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20명의 이민자가 숨졌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락연설을 통해 대통령 당선 시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선 미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경찰에 대한 공격과 테러,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을 그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맞서지 않는 정치인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 본토와 세계 도처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와 싸우기 위한 방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동성애자들을 폭력과 증오스러운 해외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전 세계에서 최상의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일 것과 이라크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했던 실패한 정책과 이들 나라들에 대한 정권 교체 방안 포기, 아울러 적절한 점검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테러로 위험한 나라 출신자들의 이민 차단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동맹과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949년 이래 모든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나토 조약 5조에 규정된 안보 약속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나토의 조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이슬람인들은 애국자와 영웅이라며 이슬람을 겨냥한 차별과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슬람 금식절기가 끝난 뒤 치러지는 만찬 행사인 이드 알 피트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슬람계 미국인들에게 요즘은 어려운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미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애국적이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며 이슬람 의사들과 기업가, 예술가, 활동가, 경찰관, 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슬람계 미국인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테러의 공포를 우려하고 있지만 특히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체 지역사회가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에 또 다른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서부 샌디에이고 출신의 로빈 샤히니 씨가 이란에 억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샤히니 씨의 여자친구는 샤히니 씨가 고국인 이란의 가족을 방문하던 중 지난 11일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들었다며 그 뒤 샤히니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 연방법원이 어제 러시아 정보요원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요원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이익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시인한 알렉산더 피셴코는 미국의 첨단 마이크로 전자공학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 전자제품들의 경우 레이더와 감시체계, 미사일 유도체계, 기폭장치 등 군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진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진 지도 26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기간 갈라져 있었던 만큼 이 사회 전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은 여전히 독일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독일 정부가 통일한 지 30년이 되는 오는 2020년까지 옛 동독과 서독 지역의 연금 크기를 같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은퇴 후에 받는 복지금인 연금이 그동안 서독 지역이 6% 정도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안드레아 날레스 독일 노동장관은 이 법안을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남아있지만 독일은 분단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한 결실을 하나하나 얻어가고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은 한반도에도 분단의 틈이 하루빨리 메워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소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6도, 신의주 23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27도, 함흥 20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나타샤 토마스의 노래입니다. Sunshine After Rain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he never really loved you. It was right from the start. The only thing she gave you was a broken heart and the emptiness you feel inside. So come on, take my hand. You know the time has come for you to face the truth. And I will pull you through. Wash away all your tears. You start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던 ISIL 추종자 10명이 브라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다른 2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본토와의 양안관계 대전제였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규정한 구이공식을 최초로 공식 부정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탱크 100대 규모의 기갑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으로 개막이 임박한 리우 올림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우 올림픽에서 테러를 하려던 사람들이 체포됐다고요?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5일이니까 오늘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현장과 관련 시설 주변에서 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것이 의심되는 10명을 체포했다고 브라질 사법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또 다른 2명을 같은 혐의로 뒤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이 ISIL과 관련된 인물들로 추정된다고요?
이들은 브라질 현지에서 ISIL을 추종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레산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용의자들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보나 테러 관련 구상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지령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거나 과거 ISIL과 연계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라이스 장관은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브라질 정부가 다양한 올림픽 관련 테러 촛보를 갖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 사법당국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서 테러 행위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최근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장폴 라보르드 유엔 대테러 사무국 사무차장은 리우 올림픽이 지난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보다 더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브라질 당국에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타이완으로 가볼 텐데요. 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본토와 양안 관계를 유지하는 대전제로 여겨져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구이 공식을 최초로 공식 부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의견인데요. 차이 총통은 구이 공식 준수 선언을 강요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구이 공식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 1992년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회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양측은 중국은 하나라는 전제를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출범한 타이완의 새 정권이 이 구이 공식 수호 선언을 통해서 타이완 독립 논의를 차단할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차이완 총통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이 구이 공식을 준수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구이 공식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워싱턴포스트와 했다는 이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차이 총통께서 구이 공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언제까지 제시하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 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면서 타이완은 민주적인 사회이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지도자가 있음을 시 주석이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언급이 있은 이후에 차이 총통이 또 타이완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요.
예, 차이 총통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대표라고 인정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주권적 실체라고 규정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타이완은 지금 스스로 하나의 나라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타이완을 이 하나의 나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예, 차이 총통은 타이완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차이 총통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예, 차이 총통은 최근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다고 말하면서 도발적이거나 자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고 또 놀랄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양한 대화 경로를 통해서 중국과의 상호 신뢰가 점차 쌓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기갑부대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인도가 최근 중국 접경지역에 탱크 100여 대를 배치해서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DTV를 비롯한 주요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한 데 따르면 인도군은 중국 국경에 인접한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 두 개의 전차 연대를 편성해서 실전 배치하고 러시아제 T-72 탱크 100여 대를 최근 포진시켰습니다. 인도가 이 지역에 탱크를 배치한 것은 1962년 인도 중국 사이의 전쟁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자,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인도가 왜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인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획정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통치하는 카슈미르 악사히친 지역 3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도의 아루나찰 프레데시주 9만 제곱킬로미터가 자국의 영토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인도의 기갑부대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했죠.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인도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한 국경 문제를 적합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동안 합의해온 내용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I humbly and grateful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네, 지난 월요일에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명 수락 연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아메리카 나우는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지영 기자 그리고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는 장면 조금 전에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바로 이번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의 이날 연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는데, 자, 부지영 기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공격과 테러 사건이 미국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국제사회가 테러와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이런 많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fter 15 years of wars in the Middle East, after trillions of dollars spent, and thousands of lives lost.
네, 중동에서 전쟁이 15년 이상 계속되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란 건데요. 죽음과 파괴, 테러, 나약함이 클린턴 후보의 유산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lead our party back to the White House and we will lead our country back to safety.
트럼프 후보는 함께 공화당을 백악관으로 이끌 것이고 미국을 안전과 번영,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정권 아래 미국은 관대하고 따뜻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을 부지영 기자로부터 들어봤는데, 자, 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김현숙 기자, 연설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었죠?
네, 맞습니다. 75분이니까 1시간 15분 동안 연설을 한 거죠. 지난 1996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시간 5분가량 연설하면서 세운 이 최장 연설 기록을 트럼프 후보가 깼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테러, 무역, 동성애자, 권익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해왔던 대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Our horribl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and many others will be totally renegotiated. That includes.
네, 트럼프 후보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형편없다면서 이를 비롯해 여러 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역시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미국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얻지 못한다면 나프타에서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는데 뭐 그 맥락이 아닌가 싶군요.
네, 맞습니다.
자, 무역뿐만 아니라 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왔죠.
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다른 동맹국들이 방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the countries that we are protecting at a massive cost to us will be asked to pay their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합당한 분담금을 내도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역시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주한미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특히 이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이 주는 위협이 테러 단체가 주는 위협에 버금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1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을 이 범죄와의 테러 그리고 무법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지명 수락 연설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보통 대통령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때는 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어제 연설은 대체로 어두운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획을 밝혔지만 또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일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직접 연설을 들은 공화당원들은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트럼프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반응을 올렸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에는 여성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슬람교도, 이민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의 성인 자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평가인데요. 어제 트럼프 후보 소개도 딸이 했다고요?
네, 큰딸 이방카 트럼프 씨가 찬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부드러운 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My father not only has the strength and ability necessary to be our next president, but also the kindness and compassion that will enable.
아버지 트럼프 후보는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강함과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그리고 동정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끝으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인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에 앞서 이번 주말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특집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숙 기자, 트럼프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올해 70살로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70년대부터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였고요. 1983년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었는데요. 자, 지난해 6월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것도 바로 이 트럼프 타워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트럼프 후보는 현재 트럼프 그룹의 회장이자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대표로 전 세계 호텔과 고급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사업가로서도 유명하지만 또 연예인 못지않은 큰 유명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가로서 이 큰 부를 거머쥔 트럼프 후보가 2004년부터 M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이 공동 제작자와 또 진행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이 방송에서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런 독설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방송이 중단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이민자 관련 발언 때문인데요. 경선 초기에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이민자를 범죄자로 비해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벽을 세우겠다는 발언을 해서 히스패닉, 즉 이 중남미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They bring in drugs. They bring in crime. They're rapists, and some, I assume, are good people.
But I speak to border.
네, 이런 발언 때문에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매각하고요. 견습생 프로그램에서도 10년 만에 손을 떼야만 했죠. 자,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는 오히려 계속해서 올랐고요. 결국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떤 면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게 된 걸까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졸 학력에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남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해오면 공화당 주류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불만을 품고 기성 공화당 정치인들로 인해서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비주류 정치인이자 때로는 이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은 이 트럼프 후보가 더 자신들을 잘 대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보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참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차기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더 잘 해낼 것으로 유권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전당대회는 경선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당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미셸 스틸 씨와 함께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의 박영서 기자입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제 제가 이번에 여섯 번째 오는 건데요.
네.
이번 해는 다른,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갔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 캔디데이트들이 슈퍼 튜스데이로서 대통령 그 노미네이션이 벌써 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준 프라이머리의 그러니까 뭐 거의 끝날 때, 예비 선거가 거의 끝날 때 가서 이제 모든 투표를 받아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미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컨플릭트 있었다도 보고 또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 중간에도 아 나는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크루즈가 낫다든지 딴 사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 컨벤션에 대해서 조금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공화당 전당대회 그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제 주마다 자기 그 온 예비 선거가 있는데요. 예비 선거 끝나고 나서 공화당 전당대회 전체에서 이제 표를 이제 반 이상을 받은 사람이 나미네이트 되는데요.
네.
일단 그 플로어에서 한 주마다, 그러니까 주마다의 그 델리게인 멤버들이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틀리게 돼 있는 그 숫자를,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그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172명의 그 델리게이트에다가 3명의 슈퍼 델리게이트라고 저희가 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75명이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75명이 다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트럼프를 지지해서 175명이 몽땅 다 트럼프의 표로 가게 된 거죠.
네. 그 보통 전당대회 때 공화당의 정강도 발표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일러도 체인지하고, 그러니까 그 당내의 법도 체인지하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실 3월부터 전국 공화당 협회의 그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별로 원하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네.
트럼프가 1729표의 그 대의원, 2500명이 넘는 그 대의원 중에 1237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1700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서 그, 그러니까 법을 바일러 그 전당대회 그 안의 법을 바꾸자 그런 사람들의 그 몇몇의 그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네. 바꾸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바꾸게 되면은 트럼프 자체가 1729표나 사실은 받았는데 그걸 바꾼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공화당 자체가 그 합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 유니파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4년 전에 미트 롬니가 뛸 적에 그거를 그때 법을 바꿔서 8개 이상의 주에서 모조리티를 받아야지만 나미네이트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와서 바꾸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그러니까 법 자체를 원체는 조금씩 바꿔가고 타는데 이번에는 바꾸게 되면 너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올해로 여섯 번째 그 공화당 예. 전당대회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올해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 자체는 네. 많이 틀렸죠. 왜냐하면은 보통 때는 그 주마다 그래도 그 나미네이트 때는 캔디데이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의 그러니까 미시간 같은데 완전히 그 모든 표가 딴 후보자들에게 가고 그다음에 그 몇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딴 완전히 오하이오라든지 이런 데는 트럼프에게 완전히 제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 펜실베니아 같은데 네. 그 세 주는 완전히 제로로 나와서 이런 거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전당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공화당원으로서 예 공화당의 특징 그 장점이랄까요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화당의 경우는 네. 사실 개인에게 좀 더 많은 그 자유를 줘서,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하든가, 그 다음에 가버먼트를 적게 만들어서 모든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 런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거.
네.
또 하나는 무슨 스쿨 초이스라든지 부모에게 아이들 때 그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초이스를 주자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개인에게 많은 자유를 주제하는 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 분들에게는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에 민주당도 좋은 면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1세 같은 경우는 공화당을 많이서 볼타시고요. 그다음에
네.
2세로 들어가면은 민주당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했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미셸 스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당대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당대회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각 당은 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또 당의 정강을 채택하는데요. 이 정강은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 가령 경제나 외교 안보, 또 보건 의료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또 이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고요. 예비선거 방식이나 절차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네. 자, 4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지만 이번 그 공화당 전당대회는 앞선 대회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앞서 당원들의 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각 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나와서 당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당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정신 출신도 아니었고 또 일부 정책이 공화당의 주요 노선과 맞지 않는 데다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이 불만이 좀 많았는데요.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예비선거 과정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내면서 결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많았고요. 또 일부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일단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불참하면서 부시 전 주지사의 아버지와 형인 41대 부시 대통령 그리고 43대 부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불참했고요. 또 지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도 이 트럼프 후보에 반대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인데요. 맥케인 상원의원과 또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전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전당대회 연설자로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끝내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예, 바로 수요일에 연사로 나온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인데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 막판까지 트럼프 후보와 경쟁을 벌인 정치인입니다. 자, 그런데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청중에게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 에게 투표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자 청중의 야유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Stand and speak and vote your conscience. Vote for candidates up and down the ticket who you trust to defend our freedom and to be faithful to the Constitution.
네, 크루즈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크루즈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지자들 가운데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게 아니었으면 아예 연설 요청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은 크루즈 의원이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고 이 정치적인 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의 불참이 있었지만 이 트럼프 후보 가족들의 또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김현숙 기자, 가족 중에 지지 연설을 한 사람은 누가 있죠?
네, 트럼프 후보의 성인 자녀들이 모두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Dad, you are my hero. You are my best friend. You ar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트럼프 후보의 차남 에릭 트럼프 씨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두 아들과 두 딸은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지지 연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후보의 아내죠.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의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아내 멜라니아 씨가 전당대회 첫날인 월요일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 보통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날 후보직 수락 연설을 위해서 무대에 오르는 게 보통인데 이 트럼프 후보는 이 첫날부터 또 무대에 올라서 아내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he next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my wife, an amazing mother, an incredible woman.
네, 트럼프 후보가 훌륭한 어머니이며 멋진 여성이라면서 아내 멜라니아 씨를 소개했는데요. 멜라니아 씨는 트럼프 후보의 세 번째 아내죠. 전직 모델이었고요. 동유럽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인데요.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멜라니아 씨의 연설이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이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 연설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연설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From my young age, my parents impressed on me the values, that you work hard for what you want.
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언급한 부분인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의 삶에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해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대해라. 이런 가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 내용과 매우 흡사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멜라니아 씨의 표절 논란이 이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뒤에 이 멜라니아 씨의 그 연설문 작성자가 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나오면서 일단락됐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부인의 연설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 연설보다도 주목을 받았다면서 언론이 이 FBI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을 조사한 것보다 멜라니아 트럼프 씨의 연설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트럼프 후보의 반대자들과 또 지지자들의 충돌이 예상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땠는지 부지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경찰이 전당대회장 안팎에서 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는데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시위도 동시에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몇 명을 체포하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우려했던 것만큼 큰 폭력 사태나 소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각 주를 대표해서 참석한 대의원들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건 어땠나요?
네,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비교적 큰 분란 없이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I mean, there's always animosity. Hell, I still got problems with Rockefeller Republicans, but we all work together. I was a very good one.
네, 오하이오에서 왔다는 댄 카토 대의원은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공화당은 단합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카토 대의원은 경선 과정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었지만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죠.
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후보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기대를 갖게 한다는 그런 대의원도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왔다는 조시 프라이스 대의원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at he comes across very well as someone who's blunt, who's direct, who doesn't talk like a politician.
네. 프라이스 대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존 정치인들처럼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않아서 좋고 또 직설적이고 명확한 사람이라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일부 논란이 있긴 했지만요. 이 대의원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나흘간의 일정이 순조롭게 마쳤고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펜스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죠?
네, 지난 20일이었는데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직을 받아들이고 헌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run and serve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정당 정치에서 이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의 약점이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표심을 확장하고요. 또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는지 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죠.
네. 자, 마이크 펜스 주지사 조금 낯선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펜스 주지사는 1959년생으로 올해 57살입니다. 나이입니다. 트럼프 후보보다 13살이 젊고요. 아일랜드계 이민자 후손으로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나고 자라 주지사의 자리까지 오른 인디애나 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노버 대학에서 역사학을, 인디애나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정치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펜스 주지사가 한국과의 인연도 조금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버지가 이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들 역시 현재 미 해병으로 복무 중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펜스 후보, 부통령 후보는 전직 교사 출신인 아내 캐런 펜스 씨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요. 슬하의 일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그런데 한때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꽤나 인기 있는 진행자였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쇼를 진행할 때 이 당시에 그 화려하고 거침없는 모습보다는 안정되고 또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펜스 주지사가 정계에는 언제 입문했습니까?
네, 2000년 11월에 있었던 선거에 당선되면서 2001년부터 2013년 초까지 6차례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특히 2011년에는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2012년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주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보수 진영과 공화당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마이크 펜스 주지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부지영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그 펜스 주지사의 좀 신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펜스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앙이 가장 첫 번째이고 정치는 맨 나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렬한 복음주의 기독교도입니다. 또 사회적인 보수주의자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요. 이런 펜스 주지사의 성향이 이 펜스 주지사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동성결혼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성소수자 직무차별 금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요 사안마다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디애나 주지사로서 일반 상점에서 이 성소수자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았지만 반대로 이 진보주의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네. 자, 끝으로 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서 마이크 펜스 후보에게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업인 출신의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매우 짧습니다. 때문에 6선 연방 하원 의원의 주지사 경력까지 갖춘 이 펜스 후보가 정치적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펜스 주지사는 강경한 보수주의 지만 겸손함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과거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뒤 경쟁자를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언론 광고를 게재하면서 품격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튀는 언행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언론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보내드린 아메리카 나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English with you 보내드립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ll something off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본문에서 제가 알리스에게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어? 너 저스틴의 야구 경기에 있어야 하지 않아? 라고 묻자 앨리스는
Yes,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bad weather.
하지만 비가 와서 코치가 경기를 취소했어.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경기 일정을 내일 오후로 바꿨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Today's expression is call, C-A-L-L, call something off, O-F-F, off.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If you call something off, you decide that a planned event will not happen. It simply means to cancel something. Call something off는
무언가를 취소하다, 철수시키다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Justin's baseball coach had to call off the game because of bad weather.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는 저스틴의 야구 코치가 비 때문에 경기를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Yes,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라고요. 네, 이렇게 계획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Sadly, Tom and Jessica called off the wedding.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아유, 안타깝게도 톰과 제시카가 결혼을 취소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r. Mallers had to call off the meeting today because his son was sick.
말러스 씨는 아들이 아파서 회의를 취소해야 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all off.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Let's review. If you call something off, you decide that a planned event will not happen. So it simply means to cancel something.
무언가를 취소하다, 철수시키다.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쉬란 이스턴이 부른 Almost Over Y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ch a sly one with your cold, cold heart. Maybe leaving came easy, but it tore me apart. Time heals all wounds, they say.